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이제 다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와 목종하였음이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얻지 못한 자가 오히려 일곱 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매 지파에 3인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일곱 부분에 나누되 유다는 남편 자기 경내에 거하고 요셉의 족속은 그 북편 자기 경내에 거한즉 그 남은 땅을 일곱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올지니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땅을 그리러 가는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에서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으리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일곱 부분으로 책에 그리고 실로 진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물파대로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서 말씀이 한참 나누다가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그래서 계속 진행이 되었으면 이 내용을 좀 이해를 할 텐데 너무 지나서 다 잊어버렸죠. 지난주에 뭐 얘기했는지 다 모르시죠?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점령한 그 땅을 나누는 시점에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제 찾았죠. 그래서 찾고 난 다음에 그 땅을 열두 지파에게 나누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열두 지파의 땅을 다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섯 지파는 땅을 나누어 가졌고 아직 나눔을 갖지 못한 지파가 몇 개가 남았을까요? 일곱 지파가 남았어요. 그래서 일곱 지파가 지금 땅을 나누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이제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들어왔을 때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고 길갈에서 그들이 할례를 받고 거기서 유월절을 지켰고 거기에서 그들이 모든 것을 다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이 사령부를 만들어 놓고 가나안 땅 곳곳을 정복을 했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여리고성, 그 다음에 아이성, 그 다음에 베델 공개를 했고 그 다음에 에발산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런 다음에 중부 지역을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다시 와서 남부 지역을 점령할 때 위대한 그 전쟁, 기브온 전쟁이 생각나시죠? 기브온에는 예루살렘 아도니 세덱이라고 하는 왕이 다섯 왕을 이렇게 연합을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과 대적하기 위해서 기브온 성 앞에 모였을 때 그때 남부 지역에서 길갈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 기습을 해가지고 잠시 올라가서 무찔렀죠. 이것이 남부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기브온 전투에서 우리가 알았던 위대한 내용이 뭐죠? 태양을 머무르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브온 전쟁에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쪽 지방을 점령을 하게 되는데 북복지방은 이제 하솔이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그 성에 야빈이라고 하는 왕이 북쪽 지역에 있는 모든 왕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아서 어디에 모여서 전쟁을 했을까요? 메롬이라고 하는 물가에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메롬 물가에 딱 모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또한 공격을 해서 이겼지. 그래서 이스라엘이 30개의 성과 왕을 완전히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땅을 나눌 때 제일 처음에 땅을 나누어 가진 지파가 어디일까요? 누굴까요? 예, 르벤과 갓지파와 이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을 넘어오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을 모세로부터 미리 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르벤과 갓지파는 이미 동쪽의 땅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일부를 므낫세 지파가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땅에 점령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누굴까요? 예, 유다지파. 우리가 유다지파 이야기를 또 하면은 갈렙이라고 하는 유다지파의 이제 족장 대표가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땅을 달라고 하죠. 그때 유명한 말이 뭐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달라고 그랬죠? 이 땅을, 예,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정근 집사님이 드디어 웃었어요. 아, 이건 좀 아는 것 같거든요.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땅 분배의 첫 번째가 뭐냐면 유다지파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남방지역에 약 가나안 땅의 3분의 1이 되는 땅을 유다지파가 먼저 갖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나온 지파가 누구죠? 요셉지파였어요. 요셉지파가 나와서 그 다음 땅을 갔는데 남부에서 곧 위에인 중부지역을 갖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에게 요셉지파가 불평을 합니다. 뭐라고 불평을 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은 너무 좁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지파예요. 요셉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형제가 이제 한 지파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는 두 지파인데 왜 몫을 하나만 줍니까?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에게 따졌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어요? 예? 그것을 개척하라. 너희가 개척하라. 이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또 배웠던 개척을 하라. 너희들 그가 산지를 다 너희들이 개척해서 너희 땅으로 만들어라. 땅을 두 번 배분했는데 첫 번째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땅을 너희가 개척하라.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이제 땅을 분배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땅을 분배하는 일이 있기 전에 먼저 18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땅을 나누는 일을 잠깐 그만두고 이들이 전부 모여서 뭐를 하죠? 어디에 모였어요? 어디요? 아, 오늘 여기 없으니까 성경책을 봐야 됩니다. 18장 1절에 보니까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무엇을 세웠다고요? 회막을 세웠다.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막을 회막이라고 합니다. 이 회막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애굽에서 나와 이제 광야길을 갈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을 하시고 명령하신 것이죠. 너희들은 이제 이 광야를 지날 때 내가 너희들을 만나야 될 텐데 너희들과 만날 곳이 하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뭐냐? 회막이라는 것이. 그래서 회막을 짓도록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군하여 갈 때 그 이스라엘 전 백성의 가운데에다가 회막을 짓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그들이 나타내었죠. 그 회막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길갈에 있어요. 길갈에서 그들이 이제 회막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길갈에서 유다와 요셉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고 난 다음에 그리고 땅을 나누는 일을 잠깐 멈추고는 회막을 드디어 실로라고 하는 곳으로 옮깁니다. 이 실로라고 하는 말은 안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안식. 근데 이 실로는 이 지리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의 북쪽과 남쪽에, 동쪽과 서쪽에 정중앙쯤에 있는 곳이 이 실로가. 그리고 이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들이 분배받은 그 땅 안에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실로라는 것이 그러니까 교통편에서 전체적으로 다니기가 좋고 가장 또 이것이 산이 둘러싸여 있어서 예배를 드리기에 아주 좋은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실로라고 하는 곳에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회막을 세워서 거기에서 회막을 세우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무데서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회막에 있는 실로에서 만나시기로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지어놨어요. 그래서 이 회막을 통해서 실로에서 이 회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1년에 3번씩 올라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일을 이제 이 실로 회막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실로에 지어진 회막은 오늘날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교회가 되겠죠. 교회를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는 광야에 있었는데, 광야에서 이동할 때마다 있었는데 드디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니까 어딘가 하나님이 정하신 땅, 바로 이 실로,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는 장막을 세우도록 하셨다는 것이고 그것이 실로예요. 그래서 실로에서 여기서 세워져가지고 몇백 년 동안을 거기에 있었어요. 사사기 시대에 330년을 지나고 그 다음에 사울 왕이 되었을 때까지도 거기 있었어요. 그러다가 사울 왕이 사무엘 시대에 사울 왕이 블레셋하고 싸움을 하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도저히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로에 있던 여호와의 법궤, 아시죠? 여호와의 법궤를 둘러메고 싸움에 나갔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나갔을 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갔을 때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었거든요.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 시절에 그렇게 법궤를 메고 나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에게 법궤만 뺏기고 싸움에 쳤어요. 법궤를 뺏겼어요. 그래서 이 법궤가, 하나님의 법궤가 실로의 성막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이 블레셋 군대에 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실로는 문을 닫게 됩니다. 실로가 이제 있긴 있죠. 황폐하게 되고 말아요. 그래서 멸망을 당해버려요. 이 실로란 땅이. 그게 1050년 정도 되는데 그게 다윗이 돼요. 그래서 다윗이 왕궁을 짓고 싶었어. 그런데 못 짓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 어디에다 짓죠? 솔로몬 성전이 어디에 있을까요? 맨하탄에? 그럼 어디? 뉴욕? 뉴저지? 솔로몬 성전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 서울에. 예루살렘에 세워졌어요. 그때 솔로몬이 세운 성전, 그때서부터 우리는 비로소 시온산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막이 제일 처음에는 광야에 있다가 그 다음에 길가에 잠깐 있다가 그 다음에 어디? 실로에 갔다가 드디어 어디로?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에는 회막이나 이런 장막을 만든 것이 아니고 드디어 백양목과 이런 걸로서 성전을 지었다는 것이에요. 영원히.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영원토록 그 성전이 가도록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이 어디까지 갔다고? 예수님이 태어날 그때까지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셨거든요. 그때까지 솔로몬이 지었던, 물론 중간에 조금 회파가 됐다가 다시 지었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쭉 계속되었어요. 그러다가 그 예루살렘 성전이 또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기원 후 지금 우리로 말하면 서기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황폐도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 말씀은 달리 얘기하면 예수님 자신이 너희들이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3일 후면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 비유의 내용이 가만히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곧 우리 예수님이시로구나. 이렇게 성전이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에서 뭘로 옮겨졌다고요? 성전이 예수님께로 왔다. 성전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머무시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곳인데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셨는데 예수님의 성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럼 그 다음에 성전이 없어졌나요? 그 다음 성전이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이셨는데 부활해서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럼 우리의 성전은 어딜까요? 하늘? 그랬으면 좋겠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처럼 드디어 성전이 어디에 갔느냐? 우리에게 왔다는 거죠. 우리라는 게 누구예요? 저 밖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그 성도들을 우리는 다른 말로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우리 성도들이 교회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어느 교회 다녀요? 그러면 내가 바로 교회라는 거지. 성경 말씀. 근데 우리는 교회 그러면 건물을 생각하는데 처음에는 회막이나 성전 건물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서서히 예수님이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그 성전이 우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었다는 얘기는 이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성전은 뭔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지, 계시는 거지. 그럼 우리가 성전이라는 얘기는 우리에게 누가 계시는 거?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성전이 되었고 교회가 된 겁니다. 옆에 분하고 교회 된 것을 축하합니다. 인사해 주세요. 진짜 여러분 이제 교회가 됐어요. 그렇지만 속으로는 속으로 좀 뜨끔하죠. 교회는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교회가 된 게 아니에요. 교회,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교회가 된 것이 아니고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고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이 같이 안 하면은 성도도 아니고 교인도 교회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교회 다니는데 우리가 성전이 아닐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같이 안 하실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교회 다녀도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실 수가 있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어도 여기에서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참된 믿음을 가져야만 비로소 하나님이 내게 계시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성전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안 믿고도 교회 나와서 가만히 시간만 때우고 가면 내가 성전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건 성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하나도 모르면서 나는 하나님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는 거랑 똑같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뭐 보험이시라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시는,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똑같은 우리와 같은 분인데 우리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세요. 이웃을 사랑해라, 나를 섬겨라, 열심히 신앙생활해라,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그것을 내가 지키지 않거나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있지 않은 거고 그럼 나는 성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또 교회를 다니는 것이 이렇게 모여있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올바른 참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교회에 가서도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 가서 막 웃고 재미나고 깔깔깔거리다가 왔는데 무슨 얘기했냐 그랬더니 오늘 목사님 너무 웃기는 얘기 해줬어. 하나님이 뭐 웃기는 코미디언인가요? 웃기는 얘기를 하시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또 어떤 때는 오늘 목사님 얘기했는데 너무 슬펐어요. 세월호의 선장 이 사람이 도망가가지고 300명 어린애들 죽었는데 너무 슬펐어요. 그리고 슬펐어요. 너무 오늘 교회 가서 슬펐어요. 무슨 얘기 들었는데? 세월호 얘기 들었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 얘기를 들어야 돼.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교회이며 성전인 우리 성도들에게 마땅히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 만약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그건 시장보다도 못한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간판을 걸고 교회인 성도들을 모아놓고 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는 것은 이건 너무 슬픈 것이죠. 하나님이 어쩌면 그것을 더 싫어하실 거예요. 차라리 예수를 안 믿고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하고 예배 드리는 척하고 예수 믿는 척하면서 교회 나와가지고 그렇게 안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어느 사람을 더 미워할까요? 사기치는 놈이 더 미우겠지 않겠어요? 차라리 안 믿는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 낫겠는데 믿는 척하고 오는데 이게 전부 사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있을 땐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는 이 성전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게 되면은 우리는 또 다 부활하게 되고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거기로 가는 거죠. 그 예루살렘 성이 우리가 영원히 사모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곳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그걸 못하면은 우리는 그곳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신론을 설명하면서 이 성전의 모습을 쭉 그려줬어요. 우리는 새로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바로 이 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내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내 자신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15억 뭐 18억 이러는데 그 속에 다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그러면 성전이 18억 개가 있다는 거지. 우리 교회에 만약 성도들이 다 예수가 있다면 우리 교회에 그만큼 많은 성전들이 있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만약 우리 예수는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교회는 있고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이 다 있다고 하는데 다들 주여 주여 하는데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하는데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데 내가 주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했다고 하는데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는 것이 어떻게 주님이 모를 수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냈는데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말씀도 전하고 선한 일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직분자로서 목사로서 모든 일을 했는데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 당신의 이름으로 내가 했잖아요 하고 하는데 예수님이 모른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이 계시면 모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예배당을 갔다가 50년 평생을 다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전혀 관심도 없는 예수님과의 십자가의 보혈이나 부활이나 이런 거와는 관계없는 사람 모이는 교회에만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교회에서는 우리가 이단하죠. 이단들은 예수 열심히 믿는 척 하지만 아, 저 어떤 이단이야 가짜야 이러는데 진짜인 것처럼 하는 교회에도 우리가 장담을 할 수 있나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교회 회막을 지금 실로에다 세웠어요. 왜냐하면 정복 전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전쟁에만 하고 땅 나누는 데만 바빴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멈추어서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비로소 실로라고 하는 곳에다가 회막을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이제 이 땅에 우리가 살 텐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거하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이 거하는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만 비로소 우리가 안식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땅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실로에다가 회막을 지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땅을 분배받지 못한 일곱 지파가 있습니다. 다섯 지파는 땅을 받았는데 일곱 지파인 이 사람들이 땅을 분배를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왜 분배를 받지 못했는가 그 이유를 보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이유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 다 찾아가지고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다. 너희가 너희 연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일곱 지파가 뭘 하고 있다고요 지금? 지체를 하고 있다. 지체가 뭐예요? 꿈을 낸다는 얘기죠. 우리 성경에는 지체라고 이렇게 좀 꾸물거리고 안 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본래 원어에는 뭐냐면 낙심하다, 게으르다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어떻게 약속한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약속을 해서 이미 너희들이 거기에 와 있는데 이 땅을 어떻게 하러? 정복했어요. 이 땅을 어떻게 하러? 오늘 3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왜 낙심하고 있는가? 여기서 취한다는 것은 뭐냐면 소유하는, 갖는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에서 모든 축복이나 이런 은혜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이. 그런데 그거 갖는 것, 소유하는 것을 갖다 이 사람들이 낙심을 하고 있어요. 게을리하고 있어요. 땅은 정복을 해놓고 땅은 지금 가나안 땅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정복했잖아요. 다 자기 땅을 해서 다 물리쳤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 족속들하고 요셉 지파들은 땅을 달라고 해서 이미 땅을 가져갔는데 이 일곱 지파는 가만히 있다는 것이 게을러가 낙심하고 가만히 왜 낙심했을까? 여러분 왜 낙심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유가 안 나왔으니까 이유가 안 나왔으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해답이 없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안 했을까? 왜 이 사람들은 낙심하고 땅을 갖지 않았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땅을 나눴는데 보니까 유다 지파가 가진 땅이 자기네들이 정복한 땅이 한 3분의 1이 되어요. 그 다음에 요셉 지파가 가진 땅이 또 남쪽에서 중간 쪽에 3분의 1 정도 넓이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게 뭐예요? 3분의 1밖에 없는데 이건 뭐 우리가 남은 찌꺼기를 갖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안 갔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유다 지파에는 누가 있었다고? 갈렙이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죠. 그 다음에 요셉 지파에는 다름 아닌 누구요? 여호수아가 바로 요셉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땅을 가질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일곱 지파에는 이러보니까 뭐 지도자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좋은 땅 3분의 1씩 다 가졌어요. 말은 좋은 땅이지만은 실제로 일곱 지파가 가져야 될 이 북쪽 지방에는 우리가 잘 아는 샤론 평화, 샤론의 들꽃, 뭐 샤론의 꽃 이런 우리 노래 나오는 거죠. 샤론 평야 같은 거 좋은 땅들이 많아요. 갈릴리 호수도 다 북쪽에 있는 것이다. 이런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게으름을 피우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 사람들은 좀 나태해졌는지 몰라요. 어차피 이렇게 어울려서 광야 생활을 40년 하고 왔지요. 정복 전쟁 가나안 땅을 찾으려고 7년 동안 이쪽 저쪽 끌려가면서 전쟁을 했죠. 이제는 뭐 지긋지긋한데 싸움도 없고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냥 눌러붙여서 이제 흩어지지도 않고 우리끼리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지체가 됐죠. 이 게을러졌다는 거죠. 그 너무 이제 편안하게 낙심이 됐어요. 여러모로 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사실 여기서 우리가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땅을 이제 끝내고 이제 분배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분배가 제일 처음에 유다 지파는 이 산지를 내게 주셨어요. 그 땅을 개척하라. 세 번째가 너희들 어떻게 해서 지체하느냐.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우리에게 주기로 했던 그 땅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예수를 믿으면 이런 축복을 주겠다 하는 축복의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이 말씀을 대하는 사람, 성도들의 모습이 이 세 가지. 어떤 사람은 성경에 있는 약속을 갖다가 그것을 자기의 축복으로 받으려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더 열심히 그 축복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약속이 그렇게 많은데도 이거 너무 힘들어요, 이게 뭐 골치 아파요, 이거 다 이렇게 해서 불평을 하다 보니까 그 땅을 개척하라고 이런 질책을 받는 족속도 있고, 또 오늘 이 일곱 지파처럼 야 약속을 좀 가져라, 왜 가만히 있느냐, 너희들 지체하지 말라, 이런 말을 듣는 지파도 있다는 것이, 오늘 이 일곱 지파가 바로 그런 질책을 받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게을렀어요. 그리고 절대 서두르지 않고 이미 무사한 일에 빠져가지고 이제 편안하게 그러면서 남들이 다 좋은 걸 가졌는데 내가 뭐 이제는 여기서 그냥 살지 하는 이런 낙심과 그냥 게으름 나태 속에 이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에게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꿈을 가지라는 것이죠. 다시 너희들이 쟁취해야 될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이 땅을 너희들이 빨리 가지라는 거예요. 이 약속은, 이 축복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우리에게 절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취하러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드디어 약속이 이루어졌지만은,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신앙 생활에서 드디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되었지만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그냥 그렇게 돼서 축복이 막 굴러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지체라고 안 되고 취하러 가야 된다. 소유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약속의 땅을 왜 우리는 오늘 성도들이 예수 믿어도 힘이 없는 게, 믿는 데만 열심히 믿어가지고 우리에게 떨어지는 그 축복을 누릴 줄 몰라요. 겨우 축복이라는 게 우리 아들 대학교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들어가면 축복받았대요. 그리고 뭐 장사하는데 조금 해가지고 장사가 조금 되면 축복받았다. 건강이 이런 거 말고 말이죠.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써 약속, 이 성경에 보면 온통 약속 아니에요. 구약, 신약 전부 약속이다. 약속이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싸움을 했냐, 믿음의 싸움을 했죠. 그래서 드디어 이 약속이 우리의 것으로 정복이 됐는데, 그럼 우리가 이 약속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축복을 취하러 가서 우리 그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이 일곱 지파가 그걸 못하니까 여호수아가 안타까워서 너희들 왜 지체하는 거냐, 드디어 용기를 가라. 그러면서 용기를 내면서 가라는데, 각 지파에 몇 명씩? 3명씩을 뽑아. 그러면 뽑으면 전부 몇 명이 될까요? 예? 몇 명? 21명.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아, 예. 일곱 지파에 3명씩이니까 37에 24. 아니, 21. 21명이 이제 됐죠. 그래서 21명이 이제 가는데, 그들이 가서 뭐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들이 가서 이제 뭐를 한다고 했어요? 오늘 말씀을 한번 쭉 찾아. 매 지파에 3명씩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요. 가서 뭘 하죠? 두루 다녀. 그 다음에 왜 다닐까요? Right. 중요한 말이 그림을 그리는 거지. 여러분들, 그림을 그리는 거지. 무슨 그림을 그릴까요? 땅을 그리는 거지. 그 땅이라는 건 누구 거예요? 내가 가질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한 이 땅, 너희들 가져라 하니까 그 땅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줘. 그림을 그려서 누구 땅으로 만드는 것이? 내 땅, 내 지파의 땅을 만들기 위해서 드디어 그림을 그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이 사람이 책을 읽거나 책을 들고 갔다. 그래서 21명이 다니면서 땅에, 아, 이 성은 어떻게 있고, 여기는 땅이 어떻고, 여기는 뭐, 들이 어떻게 있고, 여기는 내 가가 어디 있고, 전부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림을 그리는. 내가 소유할 것을 그림을 그려라.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냈던 것이다. 또는 요단강 저편에서 정탐꾼 2명을 땅에 보내어가지고 여리고성을 정탐한 것이요. 이 사람도 똑같이 정탐을 알아. 점령은 되어 있지만은, 성마다 점령은 되어 있지만은, 아직도 점령되지 아니한 가나안 족속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위험한 곳을 쫓아가는 것이 사실 이렇게 쉽지 않아요. 가서 그림을 그리는 건데 이 사람들이 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나는 성경에 이런 멋있는 걸 그리러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보면은 어디요? 8절에 보면은요. 이렇죠.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땅을 그리러 가는 그들. 야, 멋있다. 땅을 그리러 가는 그들. 얼마나 멋있어. 이 사람들 뭘 그리러 간다고? 무슨 땅? 약속의 땅을. 그 땅이 결국 누구 땅이냐? 나의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 금광을 캐러 섬으로 섬으로 갔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북쪽으로 전부 다 21명이 촥 가면서 그리는 거예요. 신앙을 말이죠. 우리가 그냥 땅을 갖고 이 땅 좋다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신앙의 지표를 가지고 위해서는 그림을 그려야 된다. 여러분 신앙의 그림을 그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그림을 그린다는 건 뭐냐? 구체적인 사람의 얼굴을 그리고 귀를 그리고 코를 그리고 눈을 그리듯이 뚜렷하게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라는 얘기는 약속을 구체적으로 가져라는 것이에요. 분명한 소망을 가져라는 것이에요. 그냥 당연하게 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져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어떻게 그려? 출세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지 출세를? 야 그렸어. 행복 아 이걸 행복을 어떻게 그려야지? 그림을 그리라는 거지 우리 축복. 이 지금 그 얘기가 이 여호수아가 너무 멋있는 거야. 그림을 땅을 그리러 가는 그들에게 땅을 그리라. 이제 그들은 그립니다. 그들은 땅을 보러 갑니다. 두루두루 다니면서 이 땅 저 땅을 봅니다.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믿는 우리들에게 신앙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도 똑같이 그림을 그리도록 요구를 합니다. 당신들은 신앙을 생활하자. 예수 믿죠? 네,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예수 벌써 30년, 50년 평생 믿었어요. 그럼 예수님을 믿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냥 축복이 가만히 있는 거 믿었더니 떨어졌더라.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축복은 우리가 쟁취해야 돼요. 쟁취하려면 우리가 지체하지 말고 우리가 갖기 위한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려야 되는데 그림을 그리려면 어디로 가서 그려야 돼요? 오늘 사람들은 그 땅을 두루다니면서 그림을 그렸는데 우리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약속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어디에 가서 어디? 삶 속에서. 아, 좋죠. 삶 속에서. 바로 이 말씀 속에서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기 약속한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을 한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을 다니면서 그림을 그렸다면 바로 약속의 장소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사람이 된 사람들에게 축복을 한 약속은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 속에 맡겨.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축복을 우리가 그리는 것이죠. 성경 속에 축복이 몇 개나 있을까요? 어떤 성경학자가 앉아서 성경에 나오는 축복을 하나 둘 세어봤더니 1600개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1600개. 한 달에 한 개씩만 받으면 몇 달을 받을 수 있나요? 1600달을 받을 수 있어요. 매일 하루에 한 개씩만 축복을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어요? 거의 4년, 5년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축복이 그렇게 많은데 이 축복을 우리가 그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서 축복을 한번 그려본 적 있으세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그냥 교회 다니고, 아, 뭐라면, 저는 교회 다녀요. 교회 집사거든요. 이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축복도 없었어요. 그런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믿는 게 뭐 신바람도 안 나고 예수를 믿어가지고 우리에게 뭐가 득이 되었어요? 예수를 네가 그리고 어쨌단 말이야. 예수는 네가 집사인데 뭐야 어떻다는 거야. 아 그렇다는 얘기지 뭐. 집사 왜 그래. 교회 다니는 것이 그렇지 않았대. 그런데 오늘 뭔가 우리는 이때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되었던 축복의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는 것이. 그것을 쫓아가지 않았다는 것이. 그것을 보게 되면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게서 내 가운데서 내 삶 속에서 나의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건강 속에서 일어나는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그림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한다면, 그것을 누리면서 산다 한다면, 이건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런 감정들이 쏟아진다. 당신 예수님을 믿는데, 하, 이 사람 뭘 모르는구나. 내가 만약 금덩어리를 무중력한 걸 집에 가지고 있다 했으면,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감정이. 그러면 예수를 믿어서 나오는 축복이 내게 있다면, 우리는 그런 것이 당연히 증거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사실 없다는 거예요. 믿어도 이것을, 이런 것이 없이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없다는 게 아무것도 아니죠. 바로 오늘 그런 것이 우리에게 그림을 그리라. 여러분, 축복을 그려보세요. 오늘서부터 하세요. 근데 이 축복을 그리려면 쉽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려면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남에게 거저 주어야 되고, 오리를 가져오면 심리도 가져야 되고, 왼쪽 밤을 때리려면 오른쪽 밤도 갖다 대야 되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줘야 되고, 야, 이거, 가나안 땅 지도군들을 갖다가 가나안 족속들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이런 위험을 가지듯이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그려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축복은 약속을 한 거지. 하나님이 주시기로, 이미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거기에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축복을 받아본 사람들은 그 축복의 감격이 무엇인지 안다는 것이에요. 진짜 예수를 믿어서, 제가 보기엔 예수를 제대로 믿은 사람이, 저는 이 땅에서 솔직히 잘 못 봤는데, 제대로 믿은 사람이 있다면, 그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 제가 예수 믿으면 방언 받고요. 그 다음날 가서 막, 아, 살기 힘들어 죽겠다. 이런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게 다 방언 백날 받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서 그 가졌던 축복과 평강 때문에 너무 기뻐하는 그 간증을, 그 표정을 보면서 그런 사람 한번 좀 보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어요? 정말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께 쓴 것을 보면서 그것을 찾아오는 그 환한 얼굴, 그 빛나는 얼굴 같은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싶다는 것이,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바로 오늘 약속된 축복에 따라 갖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개척해야 될 땅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왜 지체할까요?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 아직도 예수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직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원하셨던 예수의 나라가 세워져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내 자신 속에서도 주님께서 원했었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돼요. 이게 성도들이 해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야 되고, 우리 자신 안에서도 예수가 거할 수 있도록, 예수의 생명이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8절 이후에서부터 보니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실로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는,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이런 약속의 축복을 우리가 그림을 그려오면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다.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각자 가자라 그러면 가졌다가 괜히 싸움도 나고 이게 우리 게 아닐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놀랍게도 그렇게 그림을 가지고 가져오라 그랬더니 가져갔더니 여호수아에게 그때 실로 바로 아까 회막을 지어놓은 그 회막 속에 있는 바로 하나님, 그 회막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나눠주다는 거죠. 이런 말은 뭐냐면 축복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진다는 것이, 된다는 것이. 우리가 그냥 그림만 그려놓고는 빛 좋은 교회사 아무것도 아닌 그림만 그릴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시켜주고 있어요.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이렇게 보면 땅을 분배하는 것인데, 땅을 분배하는 이 내용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도전을 주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똑같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을 취하기나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음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그 축복을 취하러 가기를 언제까지 미루겠어요? 언제까지 그 약속의 축복을 안 받으려고 낙심을 하세요?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진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부지런히 그림을 그리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요. 자, 그 축복이 뭔지 알죠? 그림을 그려보세요. 자, 여러분들, 나는 어떤 축복을 원하는가? 나는 어떤 것을 갖기를 원하는가? 내게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쏟아지길 원하는가? 이걸 한번 여러분들 그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 나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권사고 장로고 집사고 목사입니다. 근데 한 번도 목사님이 기쁘질 않아요. 자랑스럽지도 않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뭐 어떻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아직도 내 땅이 없어요. 그 내 땅을 가지라고, 지파별로 내 땅을 가지라고 지금 그림을 그리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축복을 여러분 그림 그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 오 하나님, 약속하셨던 이 축복을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는 그리스도의 복이 있잖아요. 이 시간 그 복을 간절히 우리가 간구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건강도 좋고 사업도 좋고 가정도 좋고 아니 내 마음의 평강도 좋고 내가 더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도 좋고 무엇이든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